갈보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베드로전서 5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갖고 이런 시기에 은혜와 평강이라니 점점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혹시 최근 거울을 바라보거나 밤에 창가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시며 문득 나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인생은 뭐지? 난왜 여기 있지? 난왜 지금 이렇게 혼자 남아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내 삶은 무엇인가? 하는 아주 막연한 뜬금없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가물거릴 수는 있지만요. 때로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바라보며 많이 늙었네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저는 얼마 전 50의 생일을 맞이했는데 도대체 난 무슨 삶을 사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묻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최근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이제는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시점에 우리는 느껴보지 못한 그간 느껴보지 못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이 달려오다가 좀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낯설게 확 나이가 든 듯한 모습에 조금은 개면적게 웃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에 돌아오는 답이 참으로 세상적이기 이를 데 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이제는 봄이 완연히 와서 날씨가 이번 주 참으로 좋아졌건만 좋은 날씨가 이렇게 거리감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너무 센티멘탈해지나 싶지만 그럼에도 집 앞의 가게를 갈 때는 마스크를 찾고 전에 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나 자신을 보며 인생이 참 재밌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걱정 속에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삶에 대한 걱정입니다. 죽음과 삶이 걱정이라면 무엇이 더 남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 전체가 걱정이라는 것이 속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큰 주제이면서도 지금처럼 죽음과 삶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며 증거에 대한 법을 체계화하고 하버드 법대를 그렇게 유명한 법대로 만든 법학자가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에 대한 책도 써내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과 부활 후 제자들의 완전히 바뀐 모습을 이야기하며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이미 우리 모두가 믿는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은 부활을 보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초반부인 오늘의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도대체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가능하단 말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7가지를 같이 찾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1절을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아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진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 대상입니다. 2차적으로 인생은 나그네처럼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 대상이 좀더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나그네가 아닌 것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겠죠. 2절 앞부분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으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죠. 이러한 미리 아심을 통해 선택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아심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라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는 것이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신 것, 즉, 정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아시는가? 에 대한 질문은 네, 아십니다. 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지 정해 놓으셨는가에 대한 답은 아니요,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는가? 예,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번 부인하도록 정하셨는가? 아니요,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아셨는데, 누구를 미리 아셨나 하면, 영어로 보면 좀더 분명합니다만, 성령의 구별을 통해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 즉,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 미리 아심에 따라 구별되어 선택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지금 현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볼때 지금 이 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은혜와 평강을 느낄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심한 압박과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때이고, 마귀는 이들을 삼키려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고 베드로는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지금 그 시점이 이 시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만 했고 이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실을 아예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니 말이죠. 이미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정말 숨어서 예배를 드렸겠고 모임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숨어서 지내야 했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다녔던 이 시기, 죽음과 공포가 바로 자기 앞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 갈보리 사랑침례교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교제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죽음까지도 가까이 있는 이 시기에 있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 베드로 전서가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극도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는 소망의 메시지. 정말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더욱더 진지하게, 더욱더 진하게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어려운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첫 번째로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아멘.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며 정말 그렇게 이 구절이 멋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구절을 부분 부분 나누어 살펴보면 더욱더 와 닿을 수 있겠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찬송 들을 수 있는 찬송 드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찬송할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찬송할 이유는 지금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어느 정도의 긍휼인가 하면 그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에 그 긍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혹은 뜬 구름이 아닌 어떤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실제적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불확실 속의 소망이 아닌 막연한 구름 속에 있는 소망이 아닌 진짜 존재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이 아닌, 그렇다고 현재의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아닌, 궁극적으로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에 매여있지도 삶에 매여있지도 않을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도 삶에 대한 걱정도 우리는 부활을 통해 해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인 부활, 이 부활이 우리 것이 될 것이기에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상속 유업이 있기에 삶과 죽음의 걱정을 넘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는데 그 상속 유업은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깨끗합니다. 세상 것은 쓰면 더러워지는데 이 상속 유업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아니합니다. 세상 것은 쓰면 없어지는데 이 상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련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상속 유업이 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더욱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걱정을 넘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시제상 미래의 구원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 가지 구원 중 미래에 있는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중요한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의 나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거 시제의 구원, 즉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구원,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의 과거의 시제가 될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가 있을 때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과정의 일들, 어려운 일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 그 일에서 다시 구원받는 등의 일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화라는 의미의 구원. 이게 두 번째 매일매일 있는 구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게 현재 시제의 구원이겠죠.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 그래서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미래의 시점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미래 시점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정 마지막 때에 드러나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미래의 대환란에서 건져냄을 받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그 구원이 완전히 확실히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The Power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을 수 없기에 그 보호는 가장 안전한 보호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인해 가장 큰 힘 안에 거하고 있기에 평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요새라고 하는 바로 그 안전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그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제 사촌동생 한 명이 그렇게 오래전에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나라는 제일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죠. 누구도 건들지 못해. 내 나라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 한 번도 대한민국인 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놀라서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적도 결코 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가장 큰 힘 아래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네 번째, 이러한 구원이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니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쁨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근심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겁니다. 가까이 한번 생각해보면 어쩌면 무슬림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하여튼 1년의 시험이 있는 이유는 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다면 무슨 필요가 그렇게 많은가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잠시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보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평생 동안 그 박해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있는 근심이라 하셨지만 사실 평생의 어려움이고 평생의 근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음에도 사도 베드로는 잠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영생을 확실히 알고 있고 부활을 확실히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의 생각에 이 세상의 그 삶의 인생의 길이는 영생에 비해 진정 잠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면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구원, 즉 앞서 말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며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다 보면 당연히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 속의 믿음의 단련은 후에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기에 현재에도 그 은혜와 평강이 가능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행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는 훗날의 존귀와 영광으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드러내실 존귀와 영광.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복된 것일까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이 믿음 속의 단련은 분명 주님께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이고 드러내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을 주님께 잘 반응하여 이 어려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섯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이 쓰여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의 상황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와도 같은 입장이지요. 그들도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구원받았었을 것이며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서상 사랑한다는 말이 참으로 입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사랑하지만 입에서만 머물다 꿀떡 삼킵니다. 저도 역시 그런데요. 저는 혼자서 많이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 합니다. 샤워하다가도 혼잣말로 수정아 사랑해, 체리나 사랑해, 찬영아 사랑해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저같이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에게도 사랑한다 자주 표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도 사랑한다 진정 입 밖으로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 중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도 그리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실제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가 너무 좋아 고백하듯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좋아서 정말 어쩔 줄 모르며 엄마 엄마 하면서 안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또한 채워 주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모든 일들, 즉, 어쩌면 제정신이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느낄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질문에 근본적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9절의 구원을 5절의 미래의 구원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해석으로, 9절을 보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려운 환난 중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잃지 않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마치 인을 쳐서 완전히 봉합을 한 것처럼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모든 기쁨의 시작이요, 모든 확신의 시작이요, 모든 믿음의 시작이요, 모든 지식의 시작이요,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일곱 가지가 가능한 이유는 공허하게 다른 책들의 저자들처럼 그 저자들은 죽고 글로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66권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학자이면서 교육자 중한 명인 토마스 아놀드 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많은 세대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쓴 사람들의 정확성과 가치들을 연구하고 조사해 왔습니다. 그 어떤 것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속에서 순간 내가 왜 살고 있지? 라는 질문과 계속되는 삶의 걱정 속에서 그리고 현재 가까이 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공허히 아무 실제적인 증거 없이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걱정과 죽음의 공포, 모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이 부활을 믿으며 은혜와 평강을 더욱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심지어 환난의 시기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산 소망을 주셨기에 두 번째로 상속 유업을 주셨기에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기에 네 번째로 대환란으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는 확실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기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현재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어 저희의 어려움과 그 고통스러움을 또한 담당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참 주님의 참된 구원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희 마음 속에 그러한 은혜와 평강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